또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한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20년 전. 타이밍이 나, 저거 살짝 안 맞았어요?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20년 전, 당시 25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한 젊은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을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비를 온 천하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집사님,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은혜롭고 감동적인 유언이 아닙니까? 비록 25세의 젊디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롭고 감동적인 유언을 남기면서 누구보다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떠난 이 젊은이, 이 젊은이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저기 가운데서 웃고 있는 사람이 바로 조금 전 들려드린 감동적인 유언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할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누구지?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신데 아마 다음 사진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젊은이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방송실 다음 화면 주세요. 예, 저 사람은 지금부터 21년 전인 1994년 온 나라에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던 지존파의 행동대장 김현양입니다. 사진 밑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 잘 보이십니까? 예. 난 인간이 아니다. 다 죽이려고 했다. 어머니를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거는요. 당시 김현양이 기자들의 질문에 실제로 대답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정말로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만큼 이 김현양은 두목인 김의환과 더불어 지존파 중에서도 가장 악랄했는데요. 하지만 조금 전 읽어드린 것처럼 그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95년 김현양에게 세례를 베푼 사형수의 대부 문장식 목사님은 지존파 김현양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육까지. 사람, 인육까지 먹은 김현양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교화가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말했지만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그러한 김현양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내 손으로 어머니를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라던 김현양이 예수를 믿은 후 같은 지존파 대원 5명을 비롯해 200여 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크리스찬으로 만들었고 자신의 안구와 장기를 기증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사형장에서 최후를 맞이했다.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그가 천사가 되어 이 땅을 떠나간 것이다. 예, 오늘 살펴볼 메시지는 인간의 변화인데요. 성경은 인간의 변화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신자의 변화, 두 번째, 신자의 변화입니다. 불신자의 변화란 불신자에서 신자로 바뀌는 변화, 즉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는 것,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신자의 변화란 예수를 알고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이전의 삶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변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변화, 그거는 1번, 2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번, 2번 변화와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 드리는 사람의 변화,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 드리는 사람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시편 122편, 오늘 본문 시편 122편에서 알려주고 있는 예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예. 시편 122편에서 알려주고 있는 예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 찬양대 모두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모두 다섯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알 텐데 왜 안 보셔요? 다섯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자, 오늘은 시편 122편에서 알려주고 있는 예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 두 번째를 살펴볼 텐데, 시편 122편에서 알려주고 있는 예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 두 번째,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배 드리는 사람의 변화, 예배 드리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의 변화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배 드리는 사람의 변화를 한마디로 저거예요. 변화하려는 자세로 예배 드려야 한다. 변화하려는 자세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려는 자세로 예배 드려야 한다. 다시 한번, 변화하려는 자세로 예배 드려야 한다. 다 같이 화면 통해서 본문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자, 지금 읽은 본문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즉 변화하려는 자세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이 명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본문 3절은 적이 있는 것처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이 부분, 그리고 그 다음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 두 부분이. 먼저 예루살렘아, 너는 이라는 구절, 시편 122편에도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시편 전체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 예루살렘아, 너는, 예루살렘아, 너는, 이 표현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본문 3절에서는요, 성전, 예, 이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저 구절은요,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 성전의 구조와 건축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하지만 본문 3절에서는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의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학자들은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본문 3절에 담겨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 변화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때는 변화하려는 자세로 예배드려야 한다. 바로 그것이 시편 122편에서 알려주고 있는 예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두 번째 사항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변화하려는 자세로 예배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첫째, 예배를 보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변화하는 자세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예배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 뭐 예배를 보는 거나 예배를 드리는 거나 그게 그거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에요. 예배를 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다릅니다. 자, 방송 중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있죠? 예배를 본다는 것은요. 예배를 보는 그 사람이 관찰자가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관찰자가 된다. 내가 결론처럼 말씀드린 그거예요. 내가 관찰자인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내가 관찰자인가 아닌가?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예배를 보는 사람이 관찰자가 된다는 거. 쉽게 말해 예배를 보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고 관람하는 구경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보는 사람은요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영화나 연극을 관람하고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려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예배 이코르 관람, 예배 이코르 구경 이런 의미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뇌리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예배를 보는 사람은요, 잘 들으십시오. 예배에 집중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선포되는 말씀, 예배자 자신의 헌신과 응답, 이와 같은 예배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분, 예배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질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보는 사람은 예배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비본질, 주변 것들, 주변 사람들, 예배당 환경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리게 돼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관찰자가 아니라 저기 있죠? 참여자가 됩니다. 예배를 구경하고 관람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교훈과 위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응답하며 헌신하는 진정한 의미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보는 사람 말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설사 예배당 환경이 조금 불편해도 크게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철모르는 어린아이가 예배 시간에 이런저런 소리를 내며 떠들어도 왔다 갔다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은혜, 사랑, 교훈, 위로 그거 조금이라도 더 느끼려고 더 경험하려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도 바쁜데 어떻게 다른 게 신경 써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신경 쓰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만 집중하니까 예배 자체만 집중하니까 다른 것에는 내 눈이 내 시선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요즘 전국적으로 날씨가 찜통더위 아주 기승부리고 있지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린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모두 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나지. 그리고 이렇게 에어컨 바람을 한참 덥다가 더운 곳에 있다가 에어컨 바람을 딱 맞으면서 앉아 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눈꺼풀에 100kg짜리 납덩이가 싹 내려앉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도를 훨씬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800명이 정원인 강당에서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에어컨도 없이 고작 선풍기 10대만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이거는 사우나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상상 속의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직접 겪었던 실화예요. 1987년 저희 모교회가 성전권 건축하느라고 약 6개월 동안 인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전에 우리 안장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할 때 이제 이사벨려고 해서 강당에서 예배 드렸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모교회도 성전 건축 때문에 그해 4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6개월 동안 인근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7월, 8월 한여름에도 에어컨이 없이 그냥 선풍기만 가지고, 에어컨을 안 틀어준 게 아니라 그 강당에 에어컨이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선풍기 10대만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800명이 정원인 강당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선풍기 10대가 효과가 있겠습니까?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선풍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뜨거운 바람. 그때 저는요, 차장대로 봉사했는데, 차장대로 봉사했기 때문에 차장대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옷을 하나 더 입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가운을 벗으면, 차장대 가운을 벗으면, 이거 절대로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딱 벗어서 짜면 어떻게 될까요? 예. 네. 똑똑똑이 아니라 주르륵 흘러요. 주르륵 흘러요. 여자 교인들 중에서는요, 예. 네. 여자의 얼굴은 생명은 얼굴. 화장을 안 하고 민낯으로 오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왜? 화장을 해도 땀이 너무 흘러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화장을 안 하고 민낯으로 오셨어요. 민낯으로, 여자분들이 민낯으로 밖에 나간다는 거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거의 모든 교우들이, 제가 100%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모든 교우들이 불평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 장소, 그곳이 너무나 좋고 행복했어요.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만 조금 있으면 멋진 예배당에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좋고 행복했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찜통 더위 속에서도 행복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말 그대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본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은혜, 사랑, 교훈, 위로, 그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안 놓치려고 예배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것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변화하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구경하고 관람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에 참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아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교훈과 위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응답하며 헌신하는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의 참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아차 잘못 들으시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서 은혜에 잠기는 것으로 변화하는 자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은혜를 경험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은혜를 살짝, 잠깐 경험하는 것, 은혜를 약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진하게, 확실하게 경험하는 그런 자세로 변화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연관 구절인 시편 62편 1절로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본문의 연관 구절인 시편 62편 1절로 2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변화되는 자세로 예배드리는 것인지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다윗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자세로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삶의 고난과 풍파가 몰려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이 말인데 자 그러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자세란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과거에는 일부 목회자들이 이 잠잠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두미아란 단어가 침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자세란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말한다. 네. 일체 말하지 말고 한마디도 하지 말고 조용하게 침묵 가운데 예배드리는 자세가 올바른 예배의 자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요, 무조건 침묵하면서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모두 다 받아들이겠다는 자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덮여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리킵니다. 미국 덴버 신학교의 레리 크랩 교수는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이 구절을 구약 에스겔서 47장의 내용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바다에 발목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무릎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허리까지만 담그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잠기는 것이다. 완전하게 잠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베푸시는 이 은혜의 바다에 발목만 담그고 무릎이나 허리까지만 담그고 계십니까? 아니면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잠기고 계십니까? 그렇게 잠기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갈망으로 예배해 드리십니까? 아니면 용서하세요? 맘만 봐야지 이런 자세로 예배해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완전하게 잠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작가 중 한 사람인 맥스 루케도 목사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루케도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하게 잠긴다는 것을 편식하는 아이의 모습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편식하는 아이가 먹기 싫은 반찬을 포크로 떠서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세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100%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완전하게 잠긴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다 취사 선택하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완전하게 잠긴다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예배를 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의 차이와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보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죠? 관찰자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구경하고 관람하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참여자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완전히 잠길 수 있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약간, 잠시 경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하게, 정말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22편에서 알려주고 있는 예배에 관한 두 번째 사항,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예배를 보는 것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변화하는 자세,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서 은혜에 잠기는 것으로 변화하는 자세,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외형적으로 보자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한 시간 동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것은 최고의 보석인 다이아몬드,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새까만 석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저렇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보석과 새까만 석탄 둘 다 똑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이아몬드나 석탄이나 둘 다 탄소로 이루어진 광물이,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정확한 탄소 배열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반면 석탄은 탄소 배열이 아무런 법칙 없이 제멋대로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저렇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고 다른 한쪽은 새카만 석탄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렇게 큰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것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변화하는 자세, 은혜를 조금 경험하는 것에서 은혜에 완전히 잠기는 것으로 경험하는 자세, 그런 자세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저렇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와 새까만 석탄의 차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보는 것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변화하는 자세, 예배를 조금, 은혜를 조금 경험하는 것에서 은혜에 완전히 잠기는 것으로 변화하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게 되면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런 자세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과 비교할 때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받는 복과 그런 자세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받는 복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은혜를 잠깐 경험하고 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은혜에 완전히 잠기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